로마서 24번 메시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둘째 항목인 하나님의 경륜을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선택하심에 있어서 경륜과 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배나 행정은 온 세상과 온 인류에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이 행정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은혜로 예비된 남은 자 11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송사에 있어서 쌍방을 진술하고 이기게 하는 탁월한 변호인이었습니다. 만일 로마서 11장이 없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했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스스로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할 사람 7천명을 남겨두셨으므로 엘리야에게 그분 앞에서 사람들을 송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놀라운 방법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는 논술한 문제에 관련된 쌍방이 어떠하든지 항상 그가 맡은 사건에서 이깁니다. 10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말할 때 그는 그들이 얼마나 나쁜가를 증명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은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가장 나쁜 백성은 불순종하고 거스리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소망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11장에 올 때 우리는 주님 자신이 어떻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는가를 봅니다. 엘리야는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엘리야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엘리야, 내 말을 들으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7천인을 남겨두었다. 엘리야,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10장에서 바울은 어느 의미에서 이스라엘에 반대했습니다. 이제 11장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11장 5절에서 바울은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간단히 패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때에 7천인을 남겨두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은혜를 따라 택하시고 있다. 오늘날에도 따로 예비한 남은 자가 있다. 이 원칙은 현재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형편없이 타락되었다 하더라도 수십, 수백만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따로 예비한 남은 자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만한 말은 아니지만 나는 자신을 주님이 예비한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과거 여러 해 동안 나의 생각은 엘리야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결국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그분에게 남겨두셨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6절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예비되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원칙적으로 오늘날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8절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영과 보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이 있으나 시력을 잃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귀가 있으나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시대의 정확한 상황입니다. 1937년 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진리들을 가지고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과 교통하기 위해 중국 북부 지방을 여행할 위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나는 워치마니 형제님의 인도 아래 있는 사역으로부터 이 위임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지방교회에 머무르지 말고 중국 북부 전역을 여행하라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나는 여러 교파들을 순회하는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때 나는 상황이 비참함을 알았습니다.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나는 여행을 중단하고 내 고향인 치프에 머물렀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여행하지 말고 지방교회가 있는 그 시에서 머무르라는 주님의 분명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4년 동안 머문 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34년에 나는 꽤 오랫동안 워치마니 형제님과 함께 상해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다른 도시로 차를 타고 갈 때 네 형제님은 나에게 이 형제, 교파들이 우리를 거절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도행전 13장 46절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에게로 향합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 이후 주님의 회복의 사역은 이방인에게로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내가 1933년에 처음으로 네 형제님과 함께 있던 때부터 헤어졌던 1950년까지 그분은 중국에 있는 교파로부터 한 번도 초대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교파는 그분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분의 책들은 널리 애독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주님은 오늘날 그분의 남은 자를 두십니다. 9절을 보기로 합시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는 오늘날에도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10절은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기독교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은 흐려 있고 그들의 등은 굽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구원받은 이방인. 그분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은 첫째로 은혜에 의해 예비된 남은 자에게 있고 둘째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받은 이방인에게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9장 32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11장 11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진술을 매우 신중하게 발전시켰습니다. 11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실족을 잘못 디딤으로 기술합니다. 이 불신의 잘못 디딤의 결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왔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것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는 어떠한 변호인이었습니까? 그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모두 바울에게 굴복되어야 합니다. 11장 12절에서 바울은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 디딤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손실이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바울 외에 누가 이렇게 진술할 수 있겠습니까? 11장 13, 14절에서 바울은 이방인 중에서 그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방인 중에서 그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지만 실제로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5절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저희를 제쳐놓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리요? 여기에서 바울이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음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버리는 것과 제쳐놓는 것은 다릅니다. 11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버린다는 것과 제쳐놓는다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버리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지만 제쳐놓는 것은 잠시 옆으로 치워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옆으로 제쳐놓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첫 열매로 드린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누가 감람나무의 뿌리이며 누가 첫 열매로 들인 곡식가루입니까? 그 정확한 대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11장 28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조상들이란 족장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킵니다. 이 세 족장들이 감람나무의 뿌리였으며 첫 열매로 들인 곡식가루였습니다. 우리는 첫 열매로 들인 곡식가루와 떡덩이의 차이에 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로 들인 곡식가루는 사람들이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고 나서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주어졌습니다. 민수기 15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간 후 주님께 첫 곡식가루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곡식가루는 첫 열매로 불리웠으며 11장 16절에서 첫 열매로 드린 곡식가루는 그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 위해 첫 곡식가루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생명의 수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를 때 우리는 이 세 족장들이 한 사람으로 생각되며 이 세 사람의 영적 체험이 실제로 한 사람의 체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족장들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첫 곡식가루였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들의 모든 후손들은 떡덩이 전체입니다. 이와 같이 그 세 족장들은 하나님이 기르신 감람나무의 뿌리였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후손들은 가지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논리는 만약 하나님께 드려진 곡식가루가 거룩하다면 떡덩이 전체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만일 뿌리인 족장들이 거룩하다면 모든 가지들인 후손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하기는 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끊어졌었지만 후에 다시 덧붙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로마서 9장에서는 진흙덩이에 비유되며 로마서 11장에서는 과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가루덩이에 비유됩니다. 당신은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흙덩이가 되고 싶습니까? 가루덩이가 되고 싶습니까? 나는 가루덩이가 되기를 더 좋아하지만 진흙덩이가 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진흙덩이가 그리스도를 담는 긍휼의 그릇들을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0절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의 질그릇은 로마서 10장에 계시된 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채워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있는 그릇들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 쓰는 그릇들이 채워지는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들로 만들어지는 진흙덩이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가루덩이, 곧 떡덩이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합니다. 진흙에는 생명이 없지만 떡덩이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즉 떡덩이는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진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돌로 만들어지는데 쓸모가 있지만 떡덩이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쓰여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음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생명이 없는 진흙덩이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떡덩이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산 요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곡식가루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요. 뿌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은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생명의 수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에 올 때 우리는 그들이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람나무 전체는 그 진액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신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누림입니다. 하나님은 곡식가루를 누리고 우리는 뿌리를 누립니다. 곡식가루와 뿌리는 모두 식물의 생명, 곧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시키는 생명입니다. 밀과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누림과 만족을 가져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또다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깊은 기자인가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는 피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인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다가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접붙임은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야상의 나무가지가 기른 나무 안으로 접붙여진다는 것은 기른 나무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방인들인 우리가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리스도인 뿌리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함이 없이 그들의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 종교로 전향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기르신 감람나무 안으로 접붙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접붙임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을 누립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19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바울은 대답했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바울의 말은 얼마나 지혜로웁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실족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긍휼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됨.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리라. 얻으랴. 바울은 이방인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관한 그의 말 속에는 유대인에 대한 그의 부담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지금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라는 말과 다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두 어구를 혼돈합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은 이방인의 권세의 종결에 관한 예언을 의미하는 한편,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28절에서 너희를 인하여와 조상들을 인하여의 두 인하여를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인하여 원수들이요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하며 후회함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한 번 주어지면 영원히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부르시면 영원히 부르십니다. 그분은 결코 그분의 선물과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의 논리의 수단으로 불순종과 긍휼을 함께 사용합니다. 사람의 불순종은 하나님에게 긍휼의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바울이 모든 문제에서 승리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목적은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합니다. 입니다. 그는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찬미. 여기 와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찬양을 드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서 바울은 마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한 지도를 우리에게 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 단계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현재에 있어서는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습니다. 미래에 있어서는 만물이 그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만물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고 현재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으며 장래 그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택함에 따른 것이지 그 밖에 다른 것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만물이 그분께 속하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